열왕기상 우리 8장 말씀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말씀.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성전의 모든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약궤를 가져와 안치하는 일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 없는 성전은 결국 일반적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제 솔로몬은 언약궤 안치를 이제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일곱째 달에 모았다 그리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자기의 어깨로 모이게 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7월달 유대력으로 7월달에 이들을 소집하였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전에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8월에 성전 건축이 다 마쳐졌다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전의 이 봉헌 낙성이 이루어지는 이 날은 지금 7월이라 그리 말하고 있는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나뉘어집니다. 먼저 6장에 언급된 8월이라 함은 이제 8장의 봉헌식까지를 전부 마친 후에 기록된 날짜가 8월이라 6장에 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의 이 봉헌은 따로 8장의 후에 기록되어지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의 기구의 제작들이 이루어졌을 한 1년 정도의 시간 소요가 있었을 것이라 계산하여서 11개월이 지난 즉 이듬해 7월에 그렇게 성전의 봉헌이 이루어졌다 말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의견 중에 하나는 오히려 성전의 봉헌식을 미리 한 달 정도 당겨서 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완공은 물론 8월이기는 하지만 7월에 당겨서 이 봉헌식을 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월이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의 초막절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그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완공보다 조금 더 일찍 봉헌식을 7월에 그렇게 치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연중절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연중절기 중에 가장 크고 즐거운 절기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켜지는 절기이고 여러분 이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의 유랑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이게 8일 동안 지켜졌는데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어야만 했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제 여호와의 장막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로의 전환을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선포하기에는 이 초막절이 너무나도 맞는 절기였을 것이라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듬해 초막절이라기보다는 구태여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한 달 정도 그렇게 당겨서 했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각자 그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근거들이 있으나 이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의견 많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것은 솔로몬 11년 그 완공된 그 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의 이제 완공의 마지막 단계인 언약궤에 이동을 하면서 성전의 봉헌식이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 성경은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기록에는 보면 법궤는 레위인들이 메어야 했었습니다. 절대 물론 만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말씀에서 고인은 아니었지만 법궤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졌던 웃사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질 수 없었던 여호와의 법궤 레위인들이 메어야 했었던 것,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 고아스의 자손들이 법궤 운반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법궤 운반을 책임하는 것이지 법궤를 덮어씌우거나 실제로 돌보고 감독하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법궤를 매는 일까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예 제사장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운반의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언약궤가 솔로몬의 새로운 그 성전 가운데로 들어갈 때 제사장을 통하여 이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 5장 7절에 레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이동시켜 안치했었을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봉헌을 더욱더 경건하게 거행하려고 했던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미 제사장들이 법궤를 직접 메고 이동시킨 역사들이 이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미 제사장들이 법궤를 직접 메는 그 일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직접 법궤를 다윗성에서부터 그렇게 메고 솔로몬 성전으로 이동시키는 그 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언약궤 외에도 장막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이 함께 다 같이 이동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났을 일이라 생각하지만 장소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회막은 지금 기브온 땅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시대, 높당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기브온에 있었던 회막, 다윗은 언약궤를 그렇게 찾아와서 다윗에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있는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두고 있었고 나머지 성전의 기구들은 기브온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다윗성에서부터 성전으로 이동한 것이고 나머지 그 성막의 장막의 그 기구들과 여러 가지 장막에 그 쓰였던 물품들은 기브온 땅에서부터 이곳으로 옮겨 왔었을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기구들은 새로운 기구들이 이미 다 제작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에 마련된 여호와의 곳간 안에 그렇게 보관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감당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 지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법궤가 이동하였을 때 이제 안에 지성소에 안치될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안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고 예배의 준비가 얼마만큼 최고로 준비되었는지 여러분 5절 후반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새롭게 임재하시고 현현하실 그 장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온 이스라엘이 함께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함께 노래하며 춤추었다. 그는 그의 기록에 그렇게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로운 처소, 그 성전이 주 앞에 드려지고 가장 그 의미의 중심이 되어질 언약궤가 이제 온전하게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부터는 안치된 언약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네 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언약궤의 위치는 그 지성소 안에 조각되어진 두 그룹 맞닿은 날개 그 아래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룹 날개,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그 그늘 아래 있음으로 모두 보호받는 그러한 형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전 7장에서 우리는 바다와 그 물두멍의 위치를 말씀드리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는 어떠한 방향으로 놓였는가? 동서 방향으로 놓인 것이 아니라 남북의 방향으로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의 방향이 성전의 방향, 그 그룹들의 얼굴을 향하여져 있는 방향 그대로 놓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법궤를 들고 옮겨온 채도 그대로 놓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5절 말씀 보시면 법궤를 이동한 그 채는 꽂아둔 채로 그대로 두었어야 했는데 그것 또한 잘 준수하여서 오늘 법궤를 언약궤를 그렇게 지성소 가운데로 이동시킨 것을 이 기록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있었다라는 것, 열왕기 이 서들이 기록될 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모든 이 자료들을 문맥들과 함께 살펴보면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훼파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열왕기서의 저자는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날까지 이곳에 있으며라고 하는 이것은 그럼 어떻게 기록된 것일까? 이 전부터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전 사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열왕기의 역사서들에 대한 기초적인 그 자료들이 있었고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그 자료들을 기초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금 재집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언약궤 안에 무엇만 있다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 십계명 돌판 두 개만 있다라고 9절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성전 완공에 언약궤를 옮기면서 기록되어진 이 기록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란지팡이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언약궤 속 안에다가 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 두었고 언약궤 안에는 애당초 돌판 두 개만 있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모세의 시대 이후 여호수아와 사사의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시대 근 5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분실되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의심하는 사건이 언제인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탈취당한 사건 그때의 그 두 가지를 유실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계약을 맺어 계약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맺으신 그 증거가 되어지는 돌판 모세의 그 시간에서부터 보존되어졌던 그 신앙과 믿음의 유산들은 여지까지 보존되어지고 있고 장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고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새겨진 그 유산만큼은 분명히 지켜져 오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주의 말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모습과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도 세대가 변한다 하여도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중에 믿음의 세대 중에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어져야 하는 것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그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음을 또한 위치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충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지성소 가운데에 두 구름 날개 사이에 그렇게 안치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 성경 무엇이라 말합니까? 10절에 보시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말합니다.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는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로 솔로몬 또한 이스라엘이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을 받아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처로서 모세의 장막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다한 정성이 있었던 성전,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다하여서 주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그러한 마음들과 노력들, 그리고 말씀을 지켜가고 모세의 때부터 가져왔던 중히 여겼던 그 언약궤를 그 가운데에 위치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아주시고 직접 그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또한 이러한 일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모든 노력들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처럼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좌정하실 만한, 임재하실 만한, 거하실 만한 여러분 믿음의 삶들, 마음의 청결함들이 우리 중에 있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주께서 거하시는 믿음의 처소 우리 인생들 되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전의 봉헌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기록들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많은 말씀들 또한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 가장 중요한 것, 주께서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언약궤,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 그 성전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강한 임재가 있었는지 제사장들조차도 능히 서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을 정도 하나님께서 그리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는 주를 경험하는 일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안과 밖을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최선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체험의 삶들이 우리 중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선한 삶 드러낼 수 있을 아버지 충분한 삶의 믿음들 아버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년의 아버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님 그 은혜와 축복에 아버지님 그 물결들을 아버지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아니함들이 아버지님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아버지의 지체들과 교우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할 만한 아버지의 믿음의 일들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